상당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뒷부분에는 남유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시면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만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국, 열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라는 것의 한자말입니다. 열국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또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들을 때는 그래 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예레미야 그렇지. 남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지. 얼마나 듣기 쉬워요. 들으면 그래. 목사가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지.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또 동시대에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이해 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바빌론에게 침략당하면 하나님이 진다 이런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니.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요, 신앙의 수준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뭘 믿느냐네요. 신앙이 좋다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뜨거워지고 뭐가 사람이 막 의심도 안 생겨, 열정이 불타고 그게 믿음이 좋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믿고 그 믿음이 좋다면 그 믿음을 이렇게 편지를 펴보듯이 딱 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 예레미야든 뭐 이사야든 간에 계속 읽으면 이 부분이 진짜 똑같이 중요하고요. 특히 예레미야 부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읽을 때 그것을 알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쭉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월요일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된 것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들 향하여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모두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심판받고 남유다 주위의 이방 나라도 심판을 받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 덩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또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돔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남유다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심판과 만을 쭉 읽어보면 바벨론의 심판과 에돔의 심판이 비슷합니다. 진명만 바뀌고 비슷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근데 맨 끝에 가면 다른 이방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와 에돔의 죄를 같이 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대부분의 지명은 뭐 에돔의 지명이겠죠. 대만에는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치한 자에게 책령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엄청 까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강력한 나라가 바빌론이 밀고 내려오니까 또 옆에 이집트하고 막 싸워보니까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한 거죠. 이야,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편에 딱 붙었다가 중간에 아주 얄미운 짓을 하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할 때에 안내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부실 때에 같이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남유다 백성에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가 바벨론에 넘긴 자들이 에돔이에요. 기가 막힌 놈들이죠. 형제 나라인데.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나쁘게 보시는 거죠.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나름대로는 처세를 잘한다 생각했을 것이고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다시 떠오르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잘 굴렸다고 생각하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혜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8절 이후로 드단 주민이 나오면 재난이 닥치게 한다 말씀하시고요. 9절에 보면 또 죄를 지적합니다.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 원래 고대 근동의 풍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를 거두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좀 남겨둬라. 아니면 추수를 하면 보리 좀 남겨둬 이렇게. 떨어진 걸 그 한올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냅둬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라도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열매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 에돔 족속이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11절에 또 나와요. 연결되어서 고아들도 버리고 너희들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고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에돔의 죄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교만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 죄가 있다. 10절 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 몸을 숨길 수 없으리라. 이것은 앞에 나왔던 이 책략, 지혜, 자기들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교만을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을 다 이렇게 털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어떻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번역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보면 이제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노의 잔을 마신다. 이게 술을 마시는데 술은 벌 받으려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우려고 마시거든요. 취하고 기쁘다 마시자. 이게 술인데 자기는 즐겁다고 마시는데 그걸 먹으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잔이 바로 그 잔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죄 없는 자도 독배를 마시는데 네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네가 죄가 없느냐? 어림도 없다. 너는 너의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술을 마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먹으면 죽는 잔을 너는 분명히 마신다. 네가 죄가 없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게 에돔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 붙다 저기 붙었다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죠. 자신들이 죄가 없다? 무슨 소리 하느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이것도 에돔의 진명이고요. 수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놀림과 치욕거리와 황폐한 것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제 남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돔 바벨도 똑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놀림, 치욕거리, 황폐함, 저주거리. 14절 내가 여호와께서 오늘 부른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이제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들려와서 그 땅을 덮칠 것을 말씀하시고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신들이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이제 성을 지은 거죠. 물론 그 예루살렘도 사실 높은 곳이잖아요. 산 위에 이렇게. 사실은 공격하기 참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이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야, 여기에 우리가 지었다. 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절대로 침략 당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딱 꺾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17절에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탄식할 것이다. 18절 끝에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19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뜻과 그리고 이방 주위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간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남유다와 이 이방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도 오고 동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같이 옵니다. 또 이 말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성도 자신에게 두면요, 내가 안전하냐, 내 배가 부르냐, 내 등이 따뜻하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하,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 뭐 기독교에서 뭐 교회에서 뭐 세상이 망한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우리는 하나님 공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믿는 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잠잠하는 게 맞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뭐 그게 아닙니다 라고 외친다고 안 듣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중요한 거죠. 남유다가 실패한 게 딱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산 거예요. 다른 나라 똑같이 살잖아요. 외교사절 보내고 바빌론에 보냈다가 이집트에 보냈다가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딱 다물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어렵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렵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치에 복종할까? 어떻게 하나님 인정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지. 우리가 아유 막 골치 아프고 어렵고 막 모르겠다 던지고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아, 네가 그때 어려웠느냐? 네가 어려워서 그걸 이해 못했느냐? 아, 그 내가 널 이해해줄게. 그런 일이 없어요. 심판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남유다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야, 나는 안 이래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또 전에 했던 에스겔 신명기를 하면 그게 숙제예요, 숙제.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될 수 있겠느냐?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이거 공부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 하는 데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루하루 잘 먹고 살 삶. 그냥 하루 일용 양식만 주시면 뭐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눈 감는다고 하나님 눈도 안 보이고 세상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다 심판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접어두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판단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봐라. 공의롭지 않고 인애롭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네들이 나를 모른다. 그래서 내네들을 심판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려워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를 지고 내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공용세 주겠다. 그런 말이 성경이 없어요.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럴수록 아 내가 공의와 인애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네,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읽으면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들이 나를 안다. 그래서 그들 복 주신다 이야기해도 그런 이야기하면 아, 골치 아파요. 그냥 뭐 좀 기도 좀 팍 해야 팍 낫고 이런 것만 계속해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와 의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기도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기준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그리고 인내 사랑을 베푸느냐 그리고 의롭게 사느냐 그걸로 딱 판단하시는 거예요. 에돔 이놈들 봐라 이거 나쁜 놈들. 어떻게 나쁘냐? 공의롭지 않고 교만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다 정확하게 떨어지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와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심판받고 이 땅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주일에 거룩한 날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